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엽기 끝나고 이제 연말에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는 사도 바울하고 빌립보서를 받는 빌립보 교회 사이가 좋았어요. 관계가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구절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얼마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는 저를 보고 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예. 왜 그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그런데 이런 말을 아무에게나 하기가 어려워요. 안 사랑하는데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만큼 빌립보 교회를 좋아했어요. 고린도 후서 혹은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를 읽어보면 그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는 야단치는 표현이 많아요. 아주 혼쭐을 내는 그런 표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나 고린도전서 후서 혹은 갈라디아서 읽으면 조금 긴장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정말 깊은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쓴 이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좋아했던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가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아주 많이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받은 은혜가 많은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본래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지도를 보시면 성경에서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은 튀르키예 지역,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복음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다 여기를 이렇게 다녔거든요. 2차 전도 여행도 이렇게 여기를 다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아시아는 여기고 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면 여기가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거죠. 마게도냐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을 간 거죠.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다 그러는데, 이를테면 우리 전라도, 그러면 전주 나주 이렇게 해서 전라도, 그래서 전주가 뭐 이제 전라도의 첫 성이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막 어디 막 길거리 가니까 뭐 이 전주 막 이거 뭐 어떻게 그렇게 하자는 표어가 막 있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는데 중요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던 일종의 전원도시 같은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로마의 식민지다 나오는데 우리말에서 우리 문화에서 식민지는 수탈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그 표현은 수탈의 대상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얻은 로마 퇴역 군인들이 나는 이제 로마 시민이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여 살던, 그래서 제2의 로마처럼 로마와 같은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자색 옷감 장사를 우디하고 회심한 이야기며, 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야기며,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키던 간수가 세례를 받고 뭐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건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지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여행을 쭉 전도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갓 이제 예수 믿은 거예요. 처음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요, 야,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여행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우리 도와주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개척된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제 처음 개척된, 이제 갓 예수 믿은 어떻게 보면 초보 신앙인들인데요, 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바울이 저렇게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전도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래서 우리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사실 그 시대에 무슨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빌립보서 2장도 묵상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가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많이 도와준 거, 이런 거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도 바울 하여금 아주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교회였던 거죠.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고 섬기는데 그분들이 이 연말에 생각하면, 전주 제자교회 덕분과 생각하면 우리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감사의 열매가 우리 안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1년 동안 이 한 해의 삶을 사는 동안에 누구로부터 신세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연말에 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 새해를 계획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는 인생을 좀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구를 돕기로 좀 결정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겠습니다. 여하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성도들이었던 거죠. 어쩌면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아주 역을 여장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옷감 장사가 그냥 동네 포목점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사였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먼 지역에 이렇게 아주 고급, 그 시대에는 또 자색 옷감이요, 아주 사치제였어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원거리 무역을 했던 여인이어서 아마 여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뭐 이런 거를 아마 경험해서 알아서 이렇게 도와주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좋은 성도들도 있지만 세상에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좋은 교회이기는 했지만요, 사도 바울 주변에나 빌립보 교회 안에나 다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누가 앉아있는지 한번 보세요. 얼굴 괜찮아요? 고약한 인간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옆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약한 인간 아니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 좀 담대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좀 담대하세요. 제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뭐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에휴 막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곱씹고 자꾸 묵상하고 이러면 마귀가요 작은 상처를 덧나게 만들어 가지고요 신앙의 열정 이러죠. 뭐 신앙의 열정 식어지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상처를 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 상처받을 일이 많은데 내가 상처를 보듬고 살아야지, 상처를 받아도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무슨 성화, 예수님의 얼굴 그려놓은 거 보면 막 금발에 꽃미남 그려놓은 성화도 있는데요, 대체로 그 금발의 꽃미남도요 상처받은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 가신 면류관을 쓰고 있거나 옆구리에 상처가 있거나 손에 못 자국이 있거나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상처를 짊어지고 계세요. 그 상처를 누가 냈을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이 낸 거잖아요. 이렇게 어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제 하는데 제가 그냥 잠깐 들여다보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너무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앉아있었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찬양제 하는데 뭐 얕은 뭐 이런 무언극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찌릅디다. 제가 그걸 보면서 쟤는 지가 그 옆구리 찌른 거를 알고 있을란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못 자국이나 예수님의 창자국 보면서 저 상처를 누가 냈을까? 그랬을 때 아, 저 창자국과 저 못 자국이 나 때문에 난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상처와 그 흔적을, 아픔의 흔적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 입은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상처받을 때가 있고, 우리도 마음 상할 때가 있고, 우리도 무시당할 때가 있고,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가 있는데, 아, 그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구나, 그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짊어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무시당한 흔적, 아픔을 짊어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저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게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이렇게 그 상처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을 일이 많은데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를 보듬고, 아, 예수님도 상처가 많은 분이시구나, 예수님도 무시당하시고 예수님도 고통을 많이 겪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길인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주변에 사도 바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이를테면 빌립보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착한 뜻으로 가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좀 귀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고생한 이제 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복음 전도 마음대로 못하면 야 우리가 바울 대신에 열심히 하자. 우리 사도 바울 대신에 사도 바울에게 좀 힘이 되어주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 다툼으로 이거는요 일종의 시기심, 일종의 그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회심하고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면 교회 안에 바울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은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야, 그 사이에 우리가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편을 좀 더 많이 만들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심, 그런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교회 안에서 서로 힘겨루게 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들고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라나 참으로라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바울은 뭐 그거 괜찮아. 뭐 나를 좋아하든 나를 싫어하든 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그걸로 좋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바울은 괜찮다고 그래도 우리도 괜찮은 건 아니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힘겨루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큰소리 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가끔씩 보면 교회 안에서 힘겨루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힘겨루게 하려는 분의 특징은 칭찬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누가 열심히 뭘 잘하면 칭찬해 주면 되는데 칭찬을 못하고 항상 트집을 잡아요. 항상 꼬투리를 잡아요. 그걸 깎아내려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잘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뭘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다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얼마나 이뻐요. 칭찬할 만해요?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을 칭찬 한번 해보시죠. 1분 시간 지금부터 시작. 평소에 칭찬 안 한 분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칭찬하기 어려워서 그냥 눈으로 말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칭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시비를 걸어요. 늘 트집을 걸어요. 너 그게 뭐냐? 잔소리 하는 거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은혜가 있다면, 네가 정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고 네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은혜와 긍휼을 얻은 사람이라면 너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야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뭘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 그다음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봄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에게 뱀을 충만하게.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빌립보서가 말하는 겸손한 마음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보다 더 훌륭하시군요. 저보다 더 멋지시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과 뭐 같이 일을 하다가 보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상처 받았다고, 무시당했다고,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그런데요, 예수님도 무시를 많이 당하셨다니까요. 예수님도 조롱과 멸시를 많이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니 오히려 누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거든, 자존심 상했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삐칠 것이 아니고, 삐질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무시를 많이 당하시고 예수님도 조롱과 멸시를 많이 받으셨다, 그리고 이 길이 아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구나 생각하면서 좀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도 꿋꿋하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큰소리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오늘 빌립보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한 어조로 이야기해요.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고 그래요.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3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놓고 3장 2절부터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을 깨뜨리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 다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거나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았거든요. 할례 받은 것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고 말했어요. 개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후손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조롱했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그 표현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놀리고, 그리고 이방인을 율법 없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누가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이냐?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은.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할례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진짜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이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이지, 내가 할례 받았다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 사람들이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야. 진짜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분이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근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5절부터 8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였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예수님을 찬송했느냐 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그 시대 로마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빌립보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인물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붙들어 가지고 관리 앞에 끌고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고소하느냐면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형성된 제국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였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는요, 힘이었어요. 싸워서 이기고 남을 압도할 만한 능력,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남들 위해 호령할 만한 세력, 이게 중요했어요. 남들 위해 높아지고 남들을 압도하고 남들을 지배하고 남들을 호령할 만한 힘과 능력, 그거를 가진 사람이 영웅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영광을 버리신 분.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복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힘을 숭배하고 능력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영향력을 숭배하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길이었던 거죠. 그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교회 안에 어쩌면 큰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교회 안에 일하는 일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자기 영향력, 자기 주도권 뭐 이런 거였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이 유대주의자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가 어떻게 할례를 받았고 자기가 어떤 뭐 이 전통을 이어받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 공통점을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높임을 받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예수 믿는 믿음의 도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잘난 것이 없고, 내 안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받았노라, 자기가 율법을 지키노라,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노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남은 더럽 그래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자면 자기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12지파 다 사라지고요. 뼈대 있는 집안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망했을 때, 그리고 바벨론에 망했을 때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이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양반의, 나 우리 집은 양반의 후손이 아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양반 후손 아닌 집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전통을 보면 조선시대에 돈을 받고 양반첩을 팔았을 때도 양반은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80%는 양반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 양반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족보가 희미해진 거죠. 족보가 희미해진 거예요. 특별히 김씨, 이씨, 박씨 중에는 양반이 아닌 사람이 많을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100년 전에 사람들이요, 성씨 없는 사람들 부지기수였어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요, 이름 지어주는, 특별히 여자들 이름 주어주는, 여자들 이름도 없이 그냥 뭐 개똥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성씨를 갖게 된 거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호적법을, 세금 때문에 호적법 만들어가지고 다 호적하라 그래가지고 성씨를 만들어서 다 그 시대에 성씨 없던 그 하층민들이 자기 주인 성씨를 따라간 예가 많은데,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중에는 양반 아닌 사람들의 후손이 많을 가능성이 거의 80%예요. 김이 박,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김씨, 박씨. 근데 여하튼 예수님 당시에는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허물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7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는. 내가 뭐를 했느냐 는 거를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느냐, 어떻게 그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느냐 는 거를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거는 똥덩어리 배설물과 같은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뭐 대단한 인간인지 이렇게 떠버리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연약함을 짊어지신 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냐는 거죠. 내일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을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연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은 무기력함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한 것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기력하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힘이 있고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가진 게 많아서 아쉬운 게 없어서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기도할 이유조차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뭐 여유가 있다. 아, 이거요.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아, 내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함을, 무기력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빌립보는요, 본래 유대인의 공동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갔을 때 회당을 찾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영향력이 그만큼 많지 않았을 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런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유대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심각한 경고와 함께 기록하고 있느냐. 이게 위험한 문제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게 아주 위험한 문제.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이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던 거죠.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자기 영향력을 확장하고 싶어하고 큰소리치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연약해지신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군림하시고 큰 소리 치시고 남을 압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순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다툼이나 허영,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앞가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죠.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남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는 힘들게 믿는 겁니다. 예수는 힘들게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수월하게, 속 편하게, 아무런 짐도 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참 세상적인 욕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자기는 수월하게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하고는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걷는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가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신 거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영광에 이르려면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 없는 영광만 기대합니다. 그런데 영광에 이르려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마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이나 마가복음 8장 34절이나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장하고 싶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 자기 부인이라는 건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수월하게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죽음의 상징인 거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속 편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보니까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온갖 굳은 일을 혼자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직장에 굳은 일을 혼자 다 하느냐. 다 하기 싫어하는 일. 다 하기 싫어하니까 자기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자기가 짊어진다는 거죠.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그럼 저만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계속 나만 이 무거운 짐을 이 굳은 일을 계속하는 것은 억울한.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일 수도 있어요. 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믿음을 이용해 먹으려는 분도 있죠. 이용해 먹으려는 분이 있어요. 알면서도 이용 당해 주는 것이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의 여유인지도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이용을 당해 주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여유인 거죠. 우리가 야가 빠진 사람들과 힘겨루기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손해 안 보고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게 초라해지는 일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큰소리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언제든지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힘겨루기 하면서 손해 안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얼마나 초라한 일이겠습니까? 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상황에서도 한 번쯤 이용당해주고 아니 한 번쯤 아니고 뭐 계속 이용당해주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훨씬 더 여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소리치고 잘난체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지만 우리는 큰소리치며 잘난체하는 인생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받아가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